있습니다. 구약 성경 1331페이지, 구약 1331페이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30페이지 또는 1331페이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삶으로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그것도 오늘 말라기서 부분 가운데서도 또한 가장 마지막 부분인 4장을 지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부작용의 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이 부작용은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관, 물질관이, 그리고 천국관이 하나님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그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말라기 시대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그 사랑하는 방식이 그들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예배에 타성이 생기게 됩니다.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것과 눈먼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너무 귀찮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헌금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착복하게 됩니다. 또한 말로 범죄하기를 3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합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마음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바로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현재의 그 부작용,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런 생각이 나온 잘못된 행동들, 그런 것으로부터 돌이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고 돌아오라 그랬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억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타락한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타락한 인생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돌이키라,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더 이상 돌이킬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일을 그 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지금 그때가 지금 곧 다가오고 있다 그럽니다. 즉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 3절에는 그 이미지가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구체화되냐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용광로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에 이 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은 정화하고 그 정화를 통해서 불순물과 그렇지 않은 것을 완전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광로 불은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걸러내는 심판의 불인 것입니다. 그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불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3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범죄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3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비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쉽게 한번 풀어서 얘기 드리면요, 지금 너희들의 눈에 그들의 잘되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들이 누리는 번영과 풍요가 그렇게 부럽게 보이느냐?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심판의 불이 일어날 때 지푸라기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른 지푸라기에 불이 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잠깐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다릴 여유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잘 마른 지푸라기는요,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즉 이방 나라들이 누리는 번영과 부와 번성함, 그 교만함이 너무 부러워서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게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느냐, 그것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느냐, 그런 것들은 심판의 불이 일어날 때 지푸라기 같이 타서 없어질 것이다.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르는 날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불사르되 어디까지 불사르냐면요, 뿌리까지 뽑아서 불태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아예 완전 뿌리까지 다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흔적조차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그 악을 행하면서 교만하면서도 잘되는 그 세상 나라를 향해서 부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러워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시대만 그렇습니까? 말라기 시대에만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을 잘되는 것, 악인이 잘되고 부하게 되고 복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구가하면서 살면서 똥똥거리면서 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아예 똥똥거린다라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똥똥거린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나누고 베풀고 평균케 하는 그 원리를 실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그것 가지고 자랑할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똥똥거린다는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악인의 번성과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고상한 가치, 훨씬 아름다운 일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잘되고 남들이 봤을 때 좀 뭐 이렇게 잘된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 이걸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고상한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일에,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에, 섬기고 칭찬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베풀고 어떻게 하면 더 나눌까, 어떻게 하면 더 살아갈 수 있을까, 더 칭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면 인생은 분명히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이, 더 많이, 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에는 분명히 행복이 존재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래 그런 것들은 다 지푸라기 같이 불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진짜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던 그런 것들, 그것만이 심판의 불 앞에서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진정한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참된 인생의 가치로 믿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정한 축복의 통로이며 삶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고 섬기며 나누는 일에 가치를 두고 이 모든 행동의 배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심판의 불이 부귀와 영화를 지푸라기와 같이 불사를 때 그때 전세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선 3절을 한번 보면 그렇게 교만하고 번성과 성공으로 자랑을 삼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을 통렬하게 짓밟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가치로 알았던 것들은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이 되어서 뿌리까지 완전히 불살라져 버리고 그들은 지옥에서 실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통쾌함을 느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삶을 보면서 그것이 가치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명예와 권력과 돈과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달려갈 때 성도들은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 진정한 가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지만 결코 그게 참된 참 그것이 참된 가치가 아니라 성도의 삶이 진정한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으로 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오늘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처럼 절망하고 생각이 바뀌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힘을 잃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비록 악인이 번성하고 교만한 자가 복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함부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징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지치고 공고하고 절망스럽게 느껴지지만 결국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종례에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소망의 새아침이 밝아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망의 새아침이 밝아온다. 고통과 인내로서 경주하던 그 어두운 세월들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서 그 상처와 아픈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치료하는 강선은 곧 공의로운 해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날개라는 번역입니다. 날개. 시편 36편 7절 말씀에는 36편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날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의로운 해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날개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인 줄 알고 그리로 피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날개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의로운 해는 바로 날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날개는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치료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건한 성도들에게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소망의 새아침을 밝혀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로운 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봄날이 과연 올 것인가? 과연 이렇게 사는 삶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갈등했던 문제이며 그 세월들입니까? 과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과연 진짜인가? 과연 예,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고민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마 지금도 그런 갈등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잘 살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기가 죽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내 마음이 늘 평안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나도 차라리 주일날 가게 문 닫지 아니하고 장사를 위해서 돈을 더 벌어서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겠다. 예배, 그게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내 삶, 이 땅에서 남들이 다 누리는, 남들이 다 생각하는 그것의 가치를 두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고 말라기 시대의 모든 제사장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의미 없음을 선언하고 타성에 젖어 있을 때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웠던 세월, 그 세월을 치유하는 치료의 광선이 되었습니다.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날개가 되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에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해방과 자유의 기쁨으로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어둠의 터널, 그 터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십니까? 기억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결론, 그 잘못된 결론으로 빚어진 온갖 잘못된 예배와 행동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고 그렇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즐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찾아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저는 이것이 구약 전체의 결론이며 성경 전체의 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첫 번째 처방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절기를 주실 때도, 말씀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기억의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이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칼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씬금이 되어서 심령을 수술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나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엘리야는 논쟁이 많지만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우리 시대에 옳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심판의 불, 격렬하게 타는 용광로 불이 잘못된 영광, 잘못된 번영, 그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푸라기와 같이 불사르는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우리로 돌이킬 것을 요구하는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잘못된 사고방식, 그 잘못된 예배, 그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근본적으로 말라기 시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과 얼마나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마저도 보면 말라기 시대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권영의 신학과 승리주의 신학이 삼켜버린 지 오래입니다. 교회는 더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꿈꾸게 하며 마치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가르치고 말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만본정신에 깊이 물든 제사장들이나 예수님 당대의 가야바 일당들, 그리고 중세 기독교 시대에 타락했던 그 사제들, 그들의 삶과 그들이 같이 가르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편안함과 부의 복음이 교회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런 우리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시대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번영, 악인의 번성과 형통은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마음이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이 그들의 번영을 지푸라기와 같이 불사르는 날, 성도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며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기뻐서 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편해지고 번역의 신학이 교회를 사로잡더라도 성도의 영광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기억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주님이 그렇게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말씀으로 몸으로 모여주셨던 그 십자가 신학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낮아지심의 신학이며 섬김의 삶이며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그런 삶이 아닌 말라기 시대에 그 성도들이 살았던, 말라기 시대에 그 제사장들이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들려주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라. 지금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활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돌이킴은 우리를 살게 하는 돌이킴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돌이킴으로 우리 시대를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하는 시대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삶이 힘이 있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번영에 물들어서 사는, 그리고 자신만 알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며 기대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참된 돌이킴을 맛보고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